창세기 42번 메시지 부르심 받은 자의 시련.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체험한 시련을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과 그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의해 강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의해 그분이 정하신 장소로 인도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세겜으로 인도되었으며 그 후에 하나님의 집과 회허더미 사이 곧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회허더미 사이에 있는 곳은 높은 땅이었으며 아브라함은 거기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함에 있어서 그런 높은 성취를 이룬 후에 갑자기 아브라함은 계속하여 남쪽으로 여행했습니다. 이 장을 연구할 때 나는 아브라함이 여행을 계속한 원인을 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집과 페어더미 사이에 머물지 않고 계속 여행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머물기 원하신 높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그는 마땅히 거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여행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향길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에 있어서 그런 높은 성취를 이룬 후에 모든 여행은 우리로 하여금 하향길을 걷게 합니다. 이 계속된 여행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아브라함이 진흙탕 속을 통과하며 머뭇거렸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승리하여 세겜에 도착했으며 그 후 베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 곳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에서 주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그는 자신이 바벨의 상황에 대한 반간증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장막을 쳤습니다. 당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당신은 자신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분명히 거기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의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지적했듯이 아브라함의 체험은 우리 자신의 체험의 씨였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기록은 그의 전기이지만 또한 우리의 자서전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서전이며 나의 전기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당신의 전기가 아니라 당신의 자서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전기는 모세에 의해 쓰여졌고 당신의 전기는 당신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은 우리의 체험과 일치합니다. 우리와 그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전에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주님과 놀라운 시간을 누리며 이렇게 외친 적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곳은 내가 머물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어땠습니까? 당신은 하얀 길로 여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날 밤에 당신은 할렐루야,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라고 말했고, 다음날 아침에 당신은 애굽의 국경을 향해 하얀 길로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세상과 매우 가까운 곳으로, 곧 영화관 같은 곳으로 여행했다는 뜻입니다. 전날 밤에 당신은 가나안의 높은 곳에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세상의 경계선을 향해 하얀 길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린 중학생들이 집회에서 굉장한 기도를 하는 것을 들을 때 매우 기쁘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말을 하자면 나는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전날 밤에 집회에서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한 후에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세상 오락의 경계선을 향해 하얀 길로 여행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은 할렐루야,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음 주말에는 극장을 향해 하얀 길로 움직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아브라함임을 기억하십시오. 높은 곳에 이르기는 쉽지만 거기에 머물기는 쉽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는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움직여도 밑으로 굴러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높은 곳은 구덩이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당신이 그 중에 하나 안에 빠져들어가기는 쉽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뒤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애굽을 향해 하얀 길을 가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련. 12장 9절부터 13장 18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련을 봅니다. 시련이라는 단어는 즐거운 단어가 아닙니다. 누구도 시련을 겪기 싫어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활에 시련이 있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시련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은 좋은 체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련이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여, 당신은 너무나 좋습니다. 내게 시련이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오직 시련이 오기를 재촉할 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도에 정반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주여, 시련을 주지 마소서 라고 말하면 주님은 내가 급히 시련을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심 받은 후에 항상 달콤한 시간을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관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 온 우주를 관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얼마나 작은가? 어떻게 주권의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우주를 관리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위해 우주를 관리하십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환경을 주권적으로 안배하시지 않으실 만큼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가질 만큼 큽니다. 나는 이것을 내 자신의 체험에서 배웠습니다. 50년 전에 나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체험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얀 길의 체험에 관한 메시지들을 읽을 당시에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좋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체험을 한 후에 나는 매우 기쁩니다. 아브라함의 시련에 관한 이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높은 수준에 이르기는 쉬어도 거기에 머물기란 용이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을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주권적으로 안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비록 당신은 자신을 작은 피조물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한 당신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안배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지금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읽는 것도 안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배 아래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어떤 곳으로 도망한다면 당신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안배한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 때 당신은 경배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창세전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안배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련은 그가 공과를 배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몇 가지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과들을 부모로부터 혹은 체험이 있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몇 가지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기근.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체험 중 두 번째 방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12장 10절은 그 땅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근은 생계의 문제, 곧 매일의 생활 문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여부를 보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볼 때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연약했고 비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의 뒤는 바벨이고 옆은 애굽이고 가나안 근처에는 소돔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여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애굽에서 그는 거짓말함으로써 죄를 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처럼 연약하고 비천해질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르에서, 하란에서, 세겜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셨습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요 소유자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말고 마땅히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근을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양식이 부족한 것을 우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여행에 대한 확증으로 수차 나타나셨던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며 지금도 매일의 필요를 위해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살고 있다. 나는 양식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올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까? 그는 아내에게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기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험의 시기가 왔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비웃지 마십시오. 만사가 잘 되어갈 때 당신은 기도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이 올 때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만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오직 당신에게 위가 있다는 것만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위를 염려했습니다. 그는 그 상황, 즉 그 땅에는 기근이 있고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함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애굽에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하얀길을 가고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함으로써 범죄함. 아브라함과 사례가 애굽의 국경에 왔을 때 그는 아내에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고 말했습니다. 애굽인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례에게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녀가 그의 아내인 것에 관해 거짓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아내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도덕표준도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너무 높여져 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무 비천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기꺼이 아내를 희생시키려고 했고 아내를 다른 남자가 취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믿음의 조상인 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까? 이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높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기껏해야 그는 우리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위를 위해서 그는 아내를 팔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사례는 여기에 순복했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가장 좋은 아내요 모든 아내들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종을 하여 아브라함의 계획을 받아들였고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좋은 예언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견한 것은 정확히 애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애굽인들은 그의 아내를 바로의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사례로 인해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 즉 양들과 소들과 약대들과 남녀 노예들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바로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편히 받을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는 금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사례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사례를 보냈습니다. 내가 믿기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잃게 되고 그녀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계산대로 사례는 사라졌습니다. 아내를 보낸 대가로 그는 가축과 소와 노예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심.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를 다루기 위해서 개입하셨습니다. 17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고 말합니다. 비록 성경 말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나는 바로가 사례를 취한 때부터 심한 병이 들어 죽게 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다만 큰 재앙이 그와 그의 집 위에 내렸다고 말합니다. 이 재앙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불이 그 궁정을 살랐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많은 수고 끝에 나는 그 재앙이 사례 외에 바로와 그의 온 집 사람들 위에 임한 어떤 질병들이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병들었을까? 왜 바로가 죽어가고 있을까? 왜 사례만 보존되었을까 하는 의문으로 인해 온 궁전이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저 여자는 누구냐? 왜 그녀는 병들지 않았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례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것입니다. 사례는 그때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바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례를 위해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보존하기 위해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택을 입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을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바로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재물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셨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 상황은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지키시는 은혜가 없다면 아무도 체험의 높은 정점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키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지키시는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에 관한 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팔 때에도 여전히 높은 정점에 있었습니다. 위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 그는 항상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매우 좋은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키시는 은혜가 항상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애굽으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지키시는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타락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지키시는 은혜 안에 있으므로 그 지키시는 은혜는 당신을 높은 정점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 지키시는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더 이상 말썽부리지 마라. 너는 내 주권을 내게 보여줄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더 좋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공과를 배움. 애굽에서의 이 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또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다음 장은 아브라함이 이 공과를 배웠음을 입증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며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하나인 한 당신이 그분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분을 신뢰하든지 신뢰하지 않든지 그분은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높은 정점에 남아있다면 그분은 당신을 먹이십니다. 당신이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그분은 당신을 더욱더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정점에 머무는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가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에 있든지 밑바닥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참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내 체험으로부터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참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참되시고 신실하십니다. 세상의 경제가 불경기이든 호경기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부르심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팔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팔려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내들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얻으시고 우리가 얻은 모든 부요함과 함께 우리를 그분의 장소로 되돌려 보낼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해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당신께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아브라함이었고 내 아내와 가축들과 노비들을 보았더라면 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면목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사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다시 돌아갑시다. 노예들이 우리와 함께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소.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들을 받을 자격이 없소. 나는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부끄럽기만 하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대가 없이 주셨소. 사례, 내가 당신을 팔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소. 당신은 그것이 좋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부끄럽다오. 사례,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나는 자신을 위해 기도할 면목도 없구려. 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으리라 믿습니다. 13장 1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높은 정점에 있던 바로 그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팔려고 했을 때에는 제단도 장막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벨에 대한 반간증을 선포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으로 제단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회복했습니다. 형제와 다툼. 12장의 체험을 통과하고 나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공과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공과를 배웠는지를 입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시험들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시험은 형제와의 다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려고 시도함으로써 부자가 되었고 그 부유함은 그에게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롯도 역시 재물을 얻었으므로 그 땅은 그들 둘을 감당하기에 너무 좁았습니다. 13장 6절은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두 번째 시련은 첫 번째 시련에서 받은 축복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나는 주님께 감사드릴 면목도 없었지만 3개월 후인 지금 나는 나에 대한 주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내를 보존해 주시고 이 모든 재물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첫 번째 시련에서 받은 축복으로부터 두 번째 시련이 옴으로 인해 당신이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입니다. 13장은 아브라함이 공과를 배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번에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시련에서 공과를 배웠기 때문에 이겨내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번 사건의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롯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 다투지 않고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대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알았습니다. 13장에는 아브라함 편에 어떤 실패도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온전히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사, 우리는 이 땅에서 유일한 히브리인 형제들이다. 다른 사람은 전부 이방인들이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 사이에는 다툼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툼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수치가 되기 때문이다. 로사, 눈을 들어 땅을 보고 내가 있고 싶은 곳을 택해라. 나는 다투거나 나를 위해 선택하지 않겠다. 깊은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애굽에 내려감으로써 공과를 배웠다. 이제 나는 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과 그분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안다. 나는 선택할 필요가 없다. 나는 롯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리라. 롯은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났고 소돔의 악함을 주의하지 않고 소돔을 향해 장막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 없이 남아있게 된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인 조카 롯이 그에게는 마치 아들 같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대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그를 떠났을 때 그는 홀로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바로를 재앙으로 다루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안에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없었습니다. 이제 13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원래의 장소로 돌아왔기 때문에 옳은 위치 안에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을 위해 다투거나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받은 훈련의 결과 그는 자신의 장래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의 땅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선택권을 내게 주었다. 동서남북을 보라. 전부 내 것이다. 너는 롯으로 먼저 선택하게 했다. 지금 나는 내게 모든 것을 주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형제로 하여금 전부 선택하게 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먼저 형제에게 선택하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선택권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12장 7절에 있는 좋은 땅에 관한 약속과 12장 2절에 있는 그의 후손의 증가에 관한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극복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더욱이 이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거했으며 거기에서 그는 대부분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거했습니다.